자리해주시고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 1서 1장 9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교리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용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교리죠. 그렇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서 7장 18절을 보게 되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게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 왜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 용서하세요. 그런데 간혹가다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그릇된 태도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그 그릇된 두 가지 태도. 첫째, 하나님의 용서를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진짜 용서해 주셨나? 의심하는 겁니다. 이제까지도? 이런 죄까지도? 의심하는 겁니다. 확신하지 못해요. 우리가 용서를 의심하는 이유는 몇몇 그 성경 구절 때문에 그래요.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대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지금 성경은 성경을 모독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옛날 성경에서는 성경을 회방하는 것, 성령 회방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짓고 있는 게 이게 성령 회방죄가 아닐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내가 혹시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이런 죄까지도 다 사하시나? 라고 하는 의심이 들면서 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읽었던 그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내용에서 인자를 거역하는 죄는 뭐고,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성령을 모욕하는 죄는 무엇인가? 이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게 뭔가? 이게 어려운 구절입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다양한데 초기 기독교 학자들은 그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불신자들의 죄로 생각했어요. 불신자들이니까 예수님을 거역하다가 나중에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고, 근데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르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꾸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못 알아봤던 것을 말한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러나 나중에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거역하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오셨는데 성령께서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성령 모독죄를 고의로 짓는 죄다, 그리고 뭐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게 일부러 방해하는 거다.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완강하게 거부하는 거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저는 이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데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이해가 부족하여 예수님을 알지 아직 만나지 못한 겁니다. 이제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믿게 되면 구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을 모욕하는 자란 무엇이냐? 성령이 하신 것을 귀신이 했다라고 모욕을 하는 거예요. 문맥을 보게 되면 그렇거든요. 문맥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 귀신을 내쫓은 것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쫓은 것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이 하셨는데 사탄이 했다라고 성령의 사역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것을 사탄으로 둔갑시켜버리는 것, 그렇게 모욕하는 것, 이게 성령 회방죄죠. 성령 모독죄입니다. 반대도 해당될 수 있어요. 사탄이 했는데 성령이 했다고. 사탄이 했는데 예수님이 했다고. 그렇게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자기가 예수님이래요. 자기가 성령이래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그렇죠? 네. 분명히 사탄이 하는 짓인데 성령이래요. 예수님이래요. 하나님이래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단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그래요. 또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아예 교회에서 내쳐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사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꼭 이단이 아니더라도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그렇죠? 말씀하시죠.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두드리시는데 계속해서 완강히 거부하게 되면 마음이 완악하게 되고 결국 용서받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아무리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면 주님이 용서 안 해 주실까요?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죠? 사도 바울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얼마나 많이 박해했습니까? 적극적으로 성령을 방해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어요.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용서받지 못할 죄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진짜 용서받지 못할 죄는 뭐냐?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줘요? 그렇죠? 그러나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정말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어떤 불의에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골로새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하나님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그 전도사 때 한국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의 그 성적 타락에 대해서 강하게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강하게 설교를 했더니 그 설교에 너무 찔림을 받았던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실은 그런 성적인 그런 죄에 빠져 있는데 막 회개하면서 막 이렇게 저한테 눈물 흘리면서 상담했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여자 청년이 있었어요. 여자 청년이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무슨 고백이냐면 자기에게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든요.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 남자친구와 여러 번 동침을 했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 욕망이 남자친구가 욕망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욕망이 너무 강해서 본인이 원해서 동침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번이나 임신을 했대요. 그리고 키울 수가 없으니까 낙태를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낙태는 살인행위죠. 낙태는 살인행위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아기의 형태가 생기기 전이니까 사람들이 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지워버리는데 사실은 낙태는 살인행위입니다. 그렇죠? 시편 139편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렇게 말해요. 내 형질. 이 형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고렘이라고 하는데 배아를 가리키고 수정된 배아를 가리켜요. 영어로는 엠브리오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내 형질이라고 말하죠. 내 형질. 인격체입니다. 사람이에요. 수정된 배아. 최초의 세포. 사람이에요. 사람. 인격체입니다. 사람이에요. 낙태는 명백한 살인행위입니다. 명백한 살인행위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어나가는 가장 위험한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엄마 뱃속이에요. 엄마 뱃속. 여러분 한국에서 2005년도 한 해만 100만 명이 낙태했대요. 100만 명. 한 해에 100만 명. 한국전쟁 6.25 때 전사한 한국군 숫자가 13만 8천 명이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군 사망자 수가 4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낙태한 한국에서 그 조그마한 나라에서 한 해에 낙태한 숫자가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전 세계로 따지면 더 많을 거예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어나가는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냐? 저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는 전쟁터가 아니에요. 엄마 뱃속이 가장 위험해요. 그렇죠? 엄마 뱃속에서 수많은 아기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낙태 얘기는 살인행위예요. 근데 그 여자친구, 여자 청년이 두 번이나 낙태를 했대요. 아이를 두 명이나 죽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물어봅니다. 전도사님, 제가 지은 죄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아기를 두 명이나 죽였는데 이것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울면서 막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내가 지은 죄, 네가 지은 죄,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지만 예수님이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너는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깨끗하게 용서받는 것이다. 다시는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용서의 확신을 심어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 가운데 거하신 분 계십니까? 오늘날 그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에 시달린대요. 그래서 어떤 정신과 의사가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자기 환자의 60% 이상이 죄책감에 시달린대요. 죄책감에. 그것만 치료되면 정신과가 정신병이 이제 치료가 되는데 너무 힘든다고 합니다. 저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죄책감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데도 죄책감에 시달려요. 용서의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죄까지도 사해줬을까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모든 죄를 다 사하십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잘못된 태도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너무 가볍게 여겨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죠? 네. 근데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짓는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조셉 얼라인이 쓴 그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보내는 경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추천을 하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다는 말씀이 있어요. 저자는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유혹에 자꾸만 넘어지는 이유는 내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너무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죄에 넘어가지만 하나님께 용서하면, 그러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어. 그래서 오늘 죄를 짓더라도 주일날 가서 교회 가서 회개하면 주님이 반드시 용서해 주실 거야. 그것 때문에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야. 진정한 회개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에요. 회개는 가벼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냥 나와서 잘못했다라고 기도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라고 말할 때 이 자백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호모로게오라고 합니다. 호모로게오. 근데 이 단어가 가벼운 단어가 아니에요. 대단히 무거운 단어입니다. 그냥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고백하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로운이다라고 하는 그 사전에 보면 이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공개적으로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마음속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신약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더라도 이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밝히 말하되라고 하는 그 단어가 호모로기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밝히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고 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호모로게오를 통해서 밝히 말하다 이게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을 마음속으로 하셨을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강하게 모든 사람이 듣도록 엄중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호모로게오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호모로기요. 시인한다. 호모로기요. 어디 앞에서 하라고 그래요?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마음속이 아니야. 사람 앞에서.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드러내다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고 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호모로기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드러낸다라고 하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어요. 드러내어 말하고가 이게 호모로기오입니다. 드러내어 말하는 게 혼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밀한 중에 나 혼자 아무도 모르게 그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 26번 나오는데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근데 단 한 번도 마음속에서 은밀하게 조용히 말하는 것으로 쓰였던 적이 없습니다. 다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듣도록 엄중하게 하는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만약에 회개를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그냥 나 혼자 이렇게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있는 데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한번 하는 것이 회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만 회개라고 인정해준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떨까요? 회개가 쉬워요? 어려워요? 대단히 어렵죠.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이 죄를 끊고자 원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이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이 죄를 짓고 지옥 가느니 차라리 지옥 가느니 차라리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고백하여서 수치를 당해서라도 내가 천국을 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겠죠? 그죠? 예. 네, 그죠? 진짜로 내가 이 죄를 끊고 당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수치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죄를 끊어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공개적으로 죄를 자백하지 못합니다. 이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인데, 물론 모든 죄에 대해서 다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너의 죄를 고백하라라고 하는 책에서 그 죄 고백의 대상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죄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용서해줘야 될 대상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를 고백하는 것은 그렇죠? 용서해줄 대상에게 하는 것이지 엉뚱한 사람에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 가지로 보는데 첫째는 그 은밀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은 그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물론 하나님께도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고백을 하지만 교회에게 죄를 지은 것은 공개적으로 교회에다가 고백을 해야 된다. 물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에게, 교회에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은밀한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자매를 보고 마음에 음욕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느니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죄죠. 그렇죠? 은밀한 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에게 가가지고 자매님, 제가 사실은 자매님을 보면서 음란한 생각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난리 나겠죠? 황당할 거예요. 그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본인은 아무런 상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말함으로 인해서 더 큰 상처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은밀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사람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에게 죄 고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는데 남편이나 아내에게 화를 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하는 한마디 때문에 그냥 내 심장을 그냥 도려내는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화가 확 나가지고 한마디 확 쏟아붙였어요. 근데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게 죄라고. 너무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남편이나 아내에게 가서 내가 그렇게 화냈던 것이 잘못이다라고 하는 죄 고백을 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다운 죄 고백이고, 그렇죠? 그게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다 됐어. 밀양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살인한 자가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다 괜찮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대상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고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죄를 고백하는 일은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이 죄를 끊지 않으면 내가 지옥 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정도 심정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와 같이 진심으로 고백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는 꼭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개는 꼭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죄를 고백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죄사함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죄를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무슨 자로? 죽은 자로 여기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래. 어떻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길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방법은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늘 은닉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는 늘 이렇게 숨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 막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 계세요? 만천하에 드러내고 죄를 지으시는 분 있으십니까? 지은 죄도 아무도 알아주기를 원하지 않아. 그렇죠? 은닉하고 싶어요. 사탄은 늘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따라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반대로 해야 돼요. 죄를 빛 가운데 드러내야 됩니다. 죄는 감추면 감출수록 힘이 배가 되지만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힘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힘을 약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서로 죄를, 우리 목장 때마다 그러잖아요. 죄를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면서 그 죄가 나의 죄고, 그렇죠? 다 똑같은 죄잖아요. 그러면서 부둥켜 안고 회개하고, 그럼 뭐 비난하거나 가식거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형제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보듬어 주면서 같이 위로해 주면서 격려하면서 기도하면서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공동체 안에서 죄를 고백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간단히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죄 고백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 그 공동체가 성숙해야 됩니다. 그 공동체가 성숙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새 신자가 왔는데, 이제 막 갓 예수님 믿은 사람이 왔는데, 그렇죠? 목자님이 자기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야, 교회 사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더럽구나 이러면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숙한 분위기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네요. 그 전까지는 말씀하시면 안 되죠. 둘째, 다른 사람에게 죄 고백을 강요해서도 안 돼요.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면 하는 거죠. 세 번째, 죄 고백을 하나의 경건한 일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그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고 이게 경건의 업적으로 삼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저는 죄를 끊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저는 최소한 부부 사이에는, 그렇죠? 거리낌이 없이 정말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 형제, 그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전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래요. 서로 고백하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 물론 이게 좀 어렵습니다.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내는 결론은 진짜 회개하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죄가 막혀있으면 이 기도가 응답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진짜 회개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자 청년이 그때 저에게 한 가지 더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게 뭐냐면 그 남자친구가 군대에 갔는데 이제 다음 주면은 휴가를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왜 고민이 되느냐? 자신에게 그와 같은 욕망이 있는데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 남자친구가 오면 자기가 동침하자고 해서 분명히 또 동침할 텐데 이걸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부끄러운 죄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당부를 위해 말을 해줬는데 절대로 단둘이 만나지 마라. 같이 친구들하고 만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제가 짓고 싶은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이 너무나 강합니다. 제 안에 참을 수 없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저의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차라리 죄를 짓느니 저의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제가 그렇다고 진짜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정도로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각오 없이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 짓고 지옥 가느냐, 차라리 그것보다는 일찍 하늘나라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옵소서. 그 정도 결단 없이는, 그 정도로 죄와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를 당하면서도요, 비굴하게 죽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기쁘게 죽었어요. 기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고 죽음 앞에서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기쁨이 있겠죠. 그 영광의 주님, 하늘이 쫙 열리면서, 그쵸? 스데반 집사처럼 그 영광을 보니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하나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이 더러운 죄 껍데기를 벗어버리는 것이 기뻤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날마다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웠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이 죗덩어리를 이제 벗어버리고 영광의 주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순교를 당하더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내 몸을 쳐 복종시키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회개이고 그래야 주님께서 정말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죄를 자백한다고 한다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죄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회개만 하면 용서받겠다 그런 생각 버리세요. 내가 수치를 당할지언정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죄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철저하게 고백을 하셔야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실 수 있는 정결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